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 신약 30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야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어떠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도 예산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는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의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여인의 사도로 역사하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곧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께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알미없는 것인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야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함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였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에는 그 큰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안디옥에서 있었던 식사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기독교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3년이 지나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스 앞장 1장 18절에 보면 그 나옵니다. 거기에서 15일을 머물렀는데 정작 베드로는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만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다시 14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간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회의, 일명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까지 기독교는 아주 미미하였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유대교가 대부분이었고 또 유대교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소수의 선교사 그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끔찍하게 여겼습니다. 요즘은 한류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TV 프로에 외국인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씩 한국 사람들이 모인 사이에서 한 사람씩 끼어서 나오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로버트 할리나 이다도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외국인들이 주인공인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뭐 비정상회담이나 뭐 이웃집 찰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또 TV에 자주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로버트 할리는 하일이라고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오래전에 TV에서 그 하일 씨는 영도하 씨의 시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일민족이고 또 혈통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이 한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또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혈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관념에 가득 찬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도 할례를 받지도 않고?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하게 할례는 최소한 받아야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비롯해서 소수의 전도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은 받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점점 더 문제가 커지게 되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자고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전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바울과 바나바는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바울과 바나바 쪽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을 비롯하여 베드로, 요한 등과 같이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사람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나 또 그쪽 사람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바울의 사역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이단이다.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고넬료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넬료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위에서 그릇이 보자기 같은 곳에 쌓여서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잡아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그 환상을 세 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의 그 말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다만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음행 등을 멀리하게 하자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바울은 별로 안 가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시가 내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올라가기 싫지 그런데 너 올라가야 되겠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인간적으로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도 알겠고 해야 하는 일인지도 알겠지만 감정이나 정서가 손상을 입어서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약함이나 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알겠어요? 하면 되잖아요. 네. 6절에서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그 공회의 결과로 베드로는 주로 할례자들에게 즉 유대인들을 담당하여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둥같이 여김을 받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기둥같이 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의장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10여 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있은 그때를 교회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십수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생기고 유력한 사람들이 생기고 기둥 같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유명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유명한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유명하다고 해서 다 유능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들이 다 훌륭한 것들도 아닙니다. 몇 해 전에 한 기독교 언론에서 한국교회 명강사, 그 유명한 강사를 선정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기독교 잡지가 설문을 통해서 가정사역, 기도, 교회 교육, 청소년, 청년, 리더십, 선교, 제자훈련 등 17개 분야에 한국교회 명강사 237명을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 CBS에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하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한국 기독교 역사 120년 동안에 최고의 교회 지도자로 선정된 분 가운데 1위, 2위가 한경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설문에서 10년 뒤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 지도자는 누구인가 하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을 조사한 지 꼭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1위와 2위로 꼽혔던 분은 여러 구설수로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일간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각 분야를 망라해서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명을 선정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9년 뒤 그때 예상되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빛낼 사람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이 그때 100명에 선정되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보다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더 유익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가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는데 11절에서 21절까지의 장소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11절에서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안디옥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밖에서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즉 비유대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했고 비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자기들밖에 모르는 존재로 여겨서 눈에 가시와 같이 또 눈의 연기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차별 없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였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형제 자매됨, 또 한 가족됨의 표가 함께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한 끼 같이 먹는 것은 단지 한 끼니를 때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와 내가 한 공동체임을, 또 한 형제 자매임을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약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의 일입니다. 법궤도 그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또 나라도 태평했고, 다윗의 그 자리도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혹시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결코 한 배를 탈 수 없는, 또 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자였습니다. 별일이 없는 한 사람들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차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왕이 부딪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과 다윗을 차기, 그러니까 세자와 차기 왕으로 여겨서 서로 정적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를 여겨주었고, 더 많이는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단이 자기를 생각해 주는 것은 참 특별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했을 때 요나단도 그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내 마음이 아파,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라고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나단,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자신이 그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았는데 사울의 집에서 일하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집안에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 물었더니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살아있는데 다리를 전다고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을 때 5살이었던 그 므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므비보셋을 만나고 나서 한 말을 사무엘하 9장 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사무엘하 9장 11절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사무엘하 9장 13절입니다.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이 세 구절이 모두 다 므비보셋이 다윗과 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비싼 음식, 가장 화려한 음식을 먹으니까 므비보셋도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상에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므비보셋과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고 므비보셋을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으로 자기 아들처럼 여기며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들과 비유대인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한 가족이었고 한 형제 자매였고 삶을 나누는 동반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겸상하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밥을 먹음으로 그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사로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그곳이 안디옥이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밥을 한상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가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던 베드로가 뒤로 물러나서 그들과 함께 겸상을 하지 않은 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몹시도 충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뒤로 슬금슬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충격이었던 것은 그 행동에 바나바까지도 동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을 받아들이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유대인들 특히 교권주의자들 앞에서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용기를 갖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 면전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당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더불어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람이었고 참 유력한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 옆에 바나바도 있었는데 바나바는 바울이 측거할 때에 5가지 찾아와서 그를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위치적이나 교회에서의 어떤 신분으로 보면 베드로나 바나바를 책망할 위치에 결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했습니다. 그 이후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고 떠나긴 했지만 본래 계획은 이 일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가면서 1차 때 갔던 곳을 다시 돌아보면서 형제들을 격려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본래 가려고 했던 곳으로 1차 전도 여행지를 거슬러서 다시 갔고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개인적인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만으로 복음을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할례까지 함께 받아야 되느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또 그것은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말씀드리면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베드로나 바나바를 책망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자리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이고 신약교회의 대부분은 그가 세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열두 사도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이를 갈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기독교가 되고 복음이 복음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모두 다 동일해야 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전부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건과 안디옥에서의 사건은 교회 신앙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또 사도 바울 안에 주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복음이 복음되고 주님이 주님 되시는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도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속한 곳에서라도 가능하면 내 이름을 떨쳐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한 기둥 같은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도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유능한 사람이 되기보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유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님 되심이 더욱 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등급의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망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에 잇대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못이 박힘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요 정거장이요 종착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